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장이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지난주일까지는 예수님이 아기 때에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에 가셨다가 나오신 사건, 어떻게 보면 애굽 땅에 도망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고 알려주시죠. 호세아서 11장 1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고 마태사도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죠? 구약의 출애굽 사건조차도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나오시는 예수님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몸소 성취하셨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죠. 그 모든 출애굽 사건이 가리키던 참 출애굽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루어질 출애굽? 십자가 사건. 그것이 가리키던 참 출애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 참 출애굽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참 출애굽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애굽에 갔다가 나오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가신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가신 참 출애굽 사건. 그것이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바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과 사단의 종된 삶에서 건져지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삶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실 때는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참 출애굽,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만 무엇이 생겨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 그저 예수님이 이루셨고 우리하고는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이루신 사건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내가 뭘 해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에서 죽었다는 것, 또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속한 새사람으로 다시 살았다는 것,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르러 계신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이르러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모든 길,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이루신 모든 길, 모든 삶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그 사건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6절 18절에 나온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18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우리가 이 앞에 2장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참 왕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세상왕 헤롯이 처음부터 크게 소동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처음부터 두려워하고 분노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참 왕과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 동방 박사들을 속이면서 말한 거죠. 당신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이를 찾거든 나도 좀 경배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 그런데 거짓이었죠. 예수님 죽이라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헤롯이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더욱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떤 일까지 저질러요?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두 살 미만의 산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요셉도 꿈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피하여 가신 후였어요. 그런데도 헤롯 왕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 한 분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경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벌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미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미우면 하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주위에 있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까지 다 죽일까요?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마태사도는 이 사건까지도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아기들을 이렇게 죽이는 일을 정말 미리 정하셔서 이루셨다는 뜻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말씀에서 미리 가르치던 바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을 담고 있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 때문에 산의 아기들이 다 죽는 사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을 좀 오늘 다른 구절도 볼 텐데 예레미야서 31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Jeremiah chapter 31 verse 15. 구약성경 1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서 31장을 이렇게 두시고요. 또 다른 구절을 볼 테니까. 그런데 왜 마태사도는 베들레헴 지경의 아기들이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예레미야서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었다고 알려주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31장의 배경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당시의 현실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하고 이제 연결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많이 돌아보았지만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쪽은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로 부르게 되는데 그렇게 나뉜 후부터도 계속되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두 왕국들이 다 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먼저 어느 왕국이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이후에 남유다까지 망하게 되죠. 누구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때의 선지자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일까요? 남유다가 망할 때일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구약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때, 즉 구원 역사 속에서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현실이 일어난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바라보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바라보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호칭이 있죠. Weeping Prophet.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비참한 끔찍한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예레미야서 31장으로 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느 지명을 거론하고 계시냐 하면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다면 왜 라마를 말씀하고 있고 라마는 어떤 곳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라마를 얘기하시거든요. 라마라는 곳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이 베냐민 땅에 속한 사무엘도 거기 가서 살았고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라마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던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의 라마가 있었고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마와 베들레헴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는 남유다에 속한 두 지파였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열 지파가 다 북이스라엘 지파였어요. 남유다만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고 남은 자들은 결박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 무리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길에 라마라는 곳, 바로 예루살렘 위 라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만 결박된 것에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라마였어요.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만 풀려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나머지 백성들을 바라보고 슬퍼하며 이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즉 바벨론의 군대,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라마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슬퍼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라헬이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사건으로 지금 그 사건을 바라보며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라마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하고 라헬이 통곡하는 사건은 뭔 연결이 있는 걸까요? 라헬 누구였죠? 라헬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의 아내였죠? 예,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자매들이었죠. 삼촌 라반의 딸들. 누구하고 누구였죠? 레아하고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 두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두 아내의 여종들까지 합하여 전체 네 명의 여인들로부터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이 되죠. 그런데 그 중에 라헬은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어서 늘 슬픔 속에 지내던 여인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죠? barren woman.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야곱의 사랑은 받았지만 마치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있는 여인처럼 자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레아도 많고 여정들도 자식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가 하나 자식을 주시는데 그게 첫 번째 자식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낳은 후에 이 라헬이 또 한 자식을 갖게 되는데 아직 낳기 전에 창세기 35장으로 가면 야곱이 그때까지는 이제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이제 오랜 시간을 거하면서 이제 11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라헬이 요셉의 동생이고 모든 다른 형제들의 막내가 되는 또 라헬에게는 둘째가 되는 베냐민을 낳다가 오는 길에 상구 끝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만 낳고 많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으로 슬퍼하며 죽어요. 그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 슬퍼하며 그 죽은 곳에서 묘비를 세우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하면 라마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이 라마가 예전에 라헬이 산곳 속에 죽어가면서도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을 지금 남유다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라헬의 후손들의 자손들까지도 잃어버리는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라헬이 라마에서 낳은 아들 베냐민은 어느 왕국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예요. 남유다에는 오직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만 속해 있었고요. 나머지 열 지파들은 다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어머니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누가? 라헬이. 베냐민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마치 어디의 어머니로도 여겨졌냐면 남유다의 어머니로도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자 이를 라헬이 자기 자식을 위해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라헬이 남유다의 어머니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라헬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산고 끝에 낳은 아들 베냐민의 후손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고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라마의 무덤에 묻혀있는 라헬이 만일 지금 이 라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았으면 크게 슬퍼하고 통곡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현실이 오늘 본문에도 라마에 속해 있는 남유다의 땅, 그것도 라마에서 멀지 않은 베들레헴 지경에서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남유다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헤롯 왕이 그 땅에 살던 두 살 아래의 사내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기 예수님은 헤롯 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 마치 포로처럼 애굽으로 가세요. 구약의 남유다가 망할 때의 모습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에 속한 베들레헴 지경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 예수님은 포로처럼 애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의 무덤에 묻혀있는 라헬이 이것을 보았다면 또다시 크게 슬퍼하고 통곡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또 연결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참담한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느 때냐 하면 출애굽 때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자 애굽 왕 바로가 뭘 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아기들 중 사내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는 지켜주시고 피하여 도망가게 하시죠? 모세. 하나님이 모세는 지켜주시고 보존하셔서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서게 하십니다. 그것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왕이 두 살 미만의 사내 아기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지켜주시고 보존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자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연결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하고도 말씀이 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태사도가 인용하는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 일어났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이 죽거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뒷구절에 16절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세요. 그 31장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예레미야서 31장 우리가 15절을 읽었고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16, 17. 15절에서는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16절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보세요. 유다의 어머니처럼 여겨졌던 라헬이 잠시 그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해 애곡하는 현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고 라헬을 위로해 주세요. 남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대적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 라헬의 후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최후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라. 라헬의 자식들이 회복되어 돌아와 다시 하나님 왕국을 세우며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바벨론 땅에서부터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나라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잠시 회복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 31장에서 말씀하신 최후의 소망에 대한 성취는 아니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 언약 기업의 땅에서 또다시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 아래로 갑니다. 구약이 그렇게 끝나요. 회복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끝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구원의 회복도 약속을 하지만 따라서 아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최후 소망의 때, 즉 라헬이 정말 진정으로 위로를 받는 때는 아직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구약이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회복의 현실이 오늘 본문에서도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성취되느냐? 참 유다 백성이신 예수님이 헤롯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 포로처럼 이방 땅에 가셨지만 예수님도 다시 돌아오세요. 베들레헴 지경에 사내 아기들이 죽고 예수님이 포로처럼 애굽으로 가셔야 했지만 그 예수님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업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따라 다시 회복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사건으로 예수님의 돌아오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태사도는 그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성취된 것으로 다시 풀어주고 계세요. 베들레헴 지경에 사내 아리들이 죽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마치 포로처럼 이방 땅에 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옛 유다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 사건의 성취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이 몸소 아기 때부터 이루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여기서 끝은 아니지만 이러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먼저 가만히 기억을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말이 안 되는 걸까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가장 큰 영광 속에 계셔야 하는 권능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아기 때부터 자기 백성들의 자리로 낮아지시는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아니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끝에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받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야 했던 그 백성들의 자리에까지 낮아지고 계세요. 자기 백성들의 삶에 자신을 참여시키시고 통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기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 아래 거해야 되는 그 죄인들의 아기들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세상 왕이 주는 핍박을 받으십니다. 세상 왕의 핍박을 피해 마치 포로처럼 도망쳐 끌려가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이러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랄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까지 당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대표가 되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시며 아니 우리 죄의 싹스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지옥 형벌을 받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든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신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 라헬의 통곡과 애곡해야 될 연심. 자식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비통한 현실. 결국 어디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일까요? 베들레헴 아기들이 죽는 것, 예수님이 포로처럼 이방 땅에 갔다 오시는 것, 그런 낮아짐의 정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유다 백성의 자리에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으로 피하여 가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쳐지시고 완전히 버림을 당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까지 지옥 형벌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것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라헬이 크게 통곡해야 될 사건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라헬이 크게 통곡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은 마치 포로처럼 끌려가 사망과 심판의 길로 가시지만 그래서 라헬이 크게 통곡해야 하는 사건이 거기에 있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방금 읽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연결된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고 있는 라헬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된 것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돼요.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도 포로된 것에서 회복되어 천국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포로된 삶에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복의 약속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최후의 소망의 현실로 성취가 되어 모든 하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사단에 포로된 것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과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에서도 건져주셔서 천국에 다 들어와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형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록 베들레헴 지경의 아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악한 세상 왕에 의해 죽게 되지만 그 아기들에게도 이러한 최후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기들의 그 참담한 죽음까지도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최후 소망의 현실 속에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비록 악한 세상왕에 의해서라고는 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아기들이 피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에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아니 아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 어린 나이에 아직 세상도 모르고 세상에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꿈도 잃어버리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가? 아니 하나님은 그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 하나도 막아주지 못하는 분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 예수님 기쁘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아니 왜 안 구해주시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은 없애주지 않고 이렇게 눈물 속에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사실은 다 같은 질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요. 자기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해요.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 이런 하나님 왜 믿어야 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현실 안에서 다시 잘 생각해 보면 먼저 오늘 본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아기들이 왜 핍박받고 죽어야 하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뭐가 더 말이 안 돼야 되느냐?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정말 거기에 아무 잘못도 없으시고 아니 죄도 하나 없으신 그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왜 도대체 핍박받고 죽으셔야 하나? 아니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고 버림을 당하셔야 하는지 그게 더 말이 안 돼야 됩니다. 그거는 보지 않아요. 그저 우리 삶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점 죄도 없고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으며 핍박받으며 십자가로 가신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 죄를 지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죽으시고 심판받으시는 것까지 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로 가서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후에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부터 돌아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부터 간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시작점이 달라요.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아기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얘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 아래 거한다는 거죠. 즉, 그 아기들도 예수님이 아니면 언젠가는 다 죽어서 지옥 심판으로 가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 아래 있는 아기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나요? 이 아기들이 비록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당하시는 것에 미리 참여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 베들레헴 지경의 아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찾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광은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가요? 이 아기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에까지 참여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 아기들은 복된 겁니다. 그 아기들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고난 핍박 속에 죽임을 당하지만 그들에게도 최후의 소망이 있게 하셨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낳자마자 죽임을 당할지라도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죽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어린 언약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아기들을 통해서도 고난 속에 감추어진 축복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의 아기들의 죽음은 그저 라마에서의 큰 슬픔과 통곡으로 라헬의 애곡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저들의 말이 맞아요. 헛되고 헛된 죽음으로 끝났을 겁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아기들의 죽음에도 최후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아기들의 죽음을 겪어야 하는 가정에도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신약에서의 첫 번째 순교자들이었다는 거죠. 아기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드러낸 복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아기들도 자기들의 핍박과 죽임당함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들의 죽음은 그저 헛되고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기들도 저희 수고를 그치고 주님 품 안에서 쉬고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복음에 와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시련에 대해서도 복음을 통해서 올바로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뤄주셨고 최후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라헬이 천국에서 이 아기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통곡하거나 애곡할까요? 태어나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아우 불쌍한 것들 세상 것은 누리지도 못하고 꿈도 잃어버지도 못하고 죽은 저 아기들 불쌍하고 비참하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 아기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비록 세상적으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다 망한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하거나 비참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 이 땅의 어떤 고난에도 비할 수 없는 더 크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약 자녀에서부터 연로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비참하고 불쌍한 게 아니에요. 아기든지 노인이든지 그들이 다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더 나은 천국에서 쉼을 얻으며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믿음에 따라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 아기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아기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살든지 죽든지 이 아기를 이 아이를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속한 하나님 자녀로 바라보며 키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이 너무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해요. 우리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기들의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이기지 못할 건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이기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아직 세상에 마음이 있거든요. 복음으로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과 부활 사건 때문에 최후의 소망은 항상 있게 하셨어요. 잠시 있다 사라질 소망은 끊어질지 모르지만 영원한 소망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라헬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통해야 될 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후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왜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든 죄사함을 얻었고요.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기업을 물을 하나님 아들들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적으로는 어떠하든지 잠시 슬픔과 애통이 있을 거고요. 고단하고 지치고 힘든 길을 갈 것이지만 천국 영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집으로 불러주십니다. 모든 포로된 것으로서 풀려나 자유하는 하나님 아들로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최후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최후 소망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주님이 함께 천국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있는 곳에 다 있을 겁니다. 이 소망이 분명한 약속으로 성취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날까지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이 되어 피참하고 나는 불쌍하고 나는 애통해야 되고 통곡해야 되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유하는 아들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현실 슬픔과 낙심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영원한 천국 현실로 인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기들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가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시고 모든 수고를 마치고 아버지 집에서 쉼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천국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러 계심을 또한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이르러 있음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최후의 소망을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 것으로 주셨으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이 세상을 이기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천국 본향을 향해 기쁘게 하나님 순종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